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이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입니다. 이 미국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56년간 이어져온 TV 토론이죠. 아마 뉴스나 신문을 접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이 TV 토론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보는데요. 이 TV 토론은 미국 민주주의의 꽃으로도 불리고 또 축제의 장으로도 불립니다. 이 미국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대선 후보의 이 진면모를 알리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미국의 TV 토론은 사실 다른 국가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또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열린 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두 후보의 이 2차 대선 TV 토론은 이러한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후보는 서로를 헐뜯고 비판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매스컴, 이 미국 언론들은 근대 사상 가장 천박한 토론이다라는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국민들은 자신의 이 리더를 뽑는 이 위대한 민주주의의 꽃이요 축제의 장에 나온 이 힐러리나 이 트럼프를 거센 비판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두 후보 모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둘 다 분명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누가 봐도 어떠한 좀 흠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실되게 뉘우치거나 또 잘못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편 측 실수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볼 때 두 사람을 보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보다는 상대편만 비판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가진 이들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다시 보시겠어요?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이 단어로 바꾸면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입니다.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성경의 한 가지 제가 구조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여러분 마치 성경은 햄버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햄버거를 먹다 보면 위와 아래에 빵이 있잖아요. 성경은 마치 똑같은 구절들을 묶어 내려갈 때 한 단락을 시작과 끝을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사실 한 단락을 끝내기 위해서는 12절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1절과 12절이 마치 이 햄버거의 빵과 같아서 1절과 12절의 내용이 똑같은 말인데 다른 용어로 써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절 말씀과 12절 말씀은 사실 다른 말로 다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가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요라고 시작해서 똑같은 구절로 그 시편이 끝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햄버거 같은 구성이죠. 빵과 빵이 있듯이 첫 구절과 끝구절이 같습니다. 두 번씩이나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특별히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을 경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이 비판이 오늘 누구에 대한 비판입니까? 3절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란 단어 다음에 누구의 눈 속에 있는 티입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고 오늘 쓰고 있었죠. 즉 지금 이 비판하는 사람은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가족, 한 식구인 형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육신적인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을 또한 포함합니다. 우리와 같이 지금 한 교회에서 한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 형제 자매를 향한 그 메시지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가까운 이런 자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쉽게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도 주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은 또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는 이 김 집사님이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저 멀리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또 담배 피고 또 술 마시는 박 집사님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날부터 이 김 집사님이 교회에서 박 집사님을 보면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야, 아니 저런 위선자가 다 있나? 세상에서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신실한 척 교회 와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일마다 태연하게 성가대를 서는가? 이 김 집사님은 이런 박 집사님을 볼 때마다 이 속에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김 집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상담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 김 집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무개야, 너 말이 맞아. 박 집사가 잘못했지. 그런데 말이야, 난 내가 먼저 너 자신을 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그 잘못이 설상 사실일지라도 너 자신이 그를 바로잡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너는 지금 박 집사가 위선자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너는 어떠하냐? 너는 진실한 사람이냐? 주일 외에는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너 스스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너야말로 위선자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 합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불탈 때가 너무나도 많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훈수둘 때가 많아요. 마치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경기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이 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수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쉽게 훈수를 둡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사람이 경기를 두기 시작하면 보였던 수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잘못과 실수는 잘 보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남들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의 실수를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연약함을 고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기보다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티는 바로 우리가 이 나무를 톱으로 켤 때 생기는 조그만 작은 먼지와 같은 이 톱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들보는 커다란 통나무를 의미하지요. 저 박 집사님의 삶에 있는 티보다는 내 삶 속에 있는 더 커다란 들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저는 현대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린 가장 큰 이 재산 중 하나가 바로 사유하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점차 없어지는 것이죠. 점점 일기를 쓰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청교도들의 삶을 보면요, 항상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늘 가졌다라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던가? 내 말이나 행동 중 그리스도를 담지 못한 부분은 없었던가? 혹시 미숙한 부분은 없었던가?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 내일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바쁜 것이죠. 그러나 흐르는 물에는 이미지가 잘 뜨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아무리 바빠도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고요하고 잔잔한 호숫가를 찾아가 내 모습을 그 물에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씻어내고 헝클어진 머리카락도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즉 내면의 심성을 가꾸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과연 내 눈에는 티가 없는지 혹은 들보는 없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혹시 내 삶에서 여전히 끊어야 할 죄는 없는지, 반대로 멈추었던 그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영적 돌아보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인도의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저 유명한 간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이 어머니의 고민이 이것이에요. 내 아들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빨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이 간디 선생님이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 이야기해주면 아들이 사탕을 끊을 것 같아서 자신의 아들을 간디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간디는 그 여인의 아들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간디는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한 달 후에 다시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 간디 선생님의 부탁이니까 한 달 뒤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찾아온 이 여인에게 간디는 또다시 한 달 뒤에 다시 오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이 어머니는 내심 이번에도 이 선생님이 또다시 자기를 돌려보낼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바라본 간디는 드디어 굳게 담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애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많이 상한단다. 건강에도 좋지 않고 고치려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 사탕 그만 먹으렴.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간단한 말을 해주기 위해서 무려 나를 세 번씩이나 그것도 3개월이나 기다리게 했단 말인가. 이 약간 화가 난 이 어머니가 간디에게 이렇게 투명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니 선생님, 왜 이런 쉬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세 번씩이나 나를 찾아오게 합니까? 그러자 간디가 말합니다. 네, 그것은 저도 사탕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빨이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 역시 그것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데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달 동안 사탕을 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사탕 먹는 습관을 고쳤다고 확신이 들기에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간디는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아이에게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형제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역시 나와 같은 연약한 죄인 중 한 사람으로 여기며 그를 이해하고 그의 연약함을 감싸고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며 그에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순히 비판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를 바라보기를 바로 정말 내 자신의 일부로 바라볼 수 있는 것까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씩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의 하나로 취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당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비판하지 아니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실수를 지적하고 저들을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은 주님께 있는 것이기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는 것이 바쁘게 흘러가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셔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변화해야 할 것들, 끊어내려갈 것들, 다시 시작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남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으로 감싸고 이해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